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 두지도 않은 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던 미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 안에 모든 것으로 공급받으며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욕심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담과 울타리를 허물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지켜주시고 다시 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더더욱 느끼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알고 계신 대로 다음 주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교제하시게 될 겁니다.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교제할 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실 텐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야 됐을까? 그 원인이 있었겠죠. 물론 당연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기 전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이사야 선지자는 익히 알고 계신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5장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담도 세우시고 울타리도 세우셨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극산품의 포도가 맺히게 하려면은 돌들이 무수히 있는데 이걸 제어해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돌밭에 뿌리우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으로 봤는데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오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곧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들입니다. 결실치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에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돌짝을 제하고 또 망대도 세워주셨습니다. 어떠한 망대입니까? 에스겔 4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삼아서 그 멸망을 향해 그리고 많은 침공을 앞두고 대적들을 앞두고 우리가 망대 높이 서서 마땅히 나팔을 불고 부르짖고 외쳐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그 피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 파수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 맺기를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했었는데 무엇이 더할 것이 있었으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왜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 맺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주셨는데 인생들은 자기 마음의 돌밭을, 자기 마음의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보다. 왜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면은요, 가장 좋은 거 맺힐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고집으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히지 못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짝이 없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이사야 5장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려면 잠언 한 곳 잠깐 보고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30절부터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증왕회라는 건 이렇게 과거 한때 일찍이 이런 뜻이죠. 일찍 증자 가왕자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제 잠언이나 옛날 지금 이렇게 역대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왕의 뭐 어떤 걸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예. 과거 한때 일찍이 지나간 때 이런 뜻입니다. 증왕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반복되는 말이 반복되는 말. 좀 더입니다. 좀 더. 인생에 크고 놀라운 것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가 인생을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는데 좀 더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세상 중에서도 성공합니다. 대부분 게으른 게 사람 본성 속에 있는데 좀 더 게으른 사람 있죠. 인생에 첨서부터 사망에 이르고 첨서부터 영생에 이르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좀 더 가지고서 좌우됩니다. 졸리지만 좀 더 참아봐야 되겠다. 참기 힘들지만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세상에 유혹 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좀 더 참아야 되겠다. 내가 1년 참아도 주님 축복이 어딨냐. 내가 3년 참아도 내가 친구들한테 놀림만 받지 무슨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있었냐. 그렇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 좀 더 못 참은 것 때문에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왔는데 아무런 주님의 은혜를 몸서 체험치 못했다고 해서 두 달 동안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님 오신 거예요. 중고등학교 6년하고 대학교 4년, 10년 동안 노력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취직생활 앞두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주님 은혜 베풀어주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았다면 아마 너무나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런데 3년을 부끄럽게 살아왔어요. 지난 시간을.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이 돌과 같은 단단한 것이 재하여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내 마음에 적셔지니까 싹이 나고 돋아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는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조금만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주일 다른 거 한눈 팔지 않고 주님 위에서 온 일주일을 주님 바라보며 걷고 있는데 그날 주님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전부터는 아무 고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날 딱 주님 오신 거예요. 주님 누가 칭찬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모든 걸 주님 위해 살다가 두 달 방탕하다가 만난 사람, 네가 두 달 동안 방탕했지만 10년 동안 나 사랑했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3년은 허비하고 있었지만 진짜 마음 굳게 하고 흐트림 없이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주님 딱 만났을 때 주님 칭찬 안 받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 느헤미야 시간을 가지고 이 좀 더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소극적인 신앙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이거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본론인 느헤미야 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11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4절과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727페이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금 아래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이 느헤미야 자기의 눈도 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절을 보면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죠. 느헤미야는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왕 앞에서 그 성을 중건할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는 위치를 얻을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 공부 왜 하고 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왜 견뎌야 되는지 막연히 그냥 주님께 그 은혜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부모님이 교회 임원이고 부모님이 교회에 중요한 봉사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봉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도 부끄럽게 될 수 있지. 그 정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왜?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어야 되니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왜 이걸 견뎌야 되는지 자기가 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 확신을 주고서 기도하게 하면 너무나 좋겠죠. 한 장 넘겨서 2장 2절입니다. 한 페이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2장 2절 느헤미야 2장 2절 3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같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대 왕들은 뭐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까 대부분 독살,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그 왕을 쓰러뜨리고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그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왕에 오르는 게 빈번했던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술을 갖다주는, 자기에게 음료를 갖다주는 관원은 아무나 맡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른팔 중에 오른팔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수색에 얼굴에 근심에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이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했으면은 그 얼굴에 근심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정도로 얼마나 신망을 얻었겠습니까? 그 왕 앞에서 평생 보장된 안주된 삶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있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왜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기 삶 혼자 영달을 구할 수 있는 편안한 삶, 안주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희생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결국은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 성을 52일 만에 중건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이 왕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기에 2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왕이요. 뭐 보통 권한 갖고 있는 왕이 아니니까요. 육신에 자기의 섬기는 눈에 보이는 왕도 두려워했지만 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과 함께 희생이 따르는 길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자체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일장에 자기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그 불타 소화되고 없어진 불타버리고 없어진 그 성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회만 왕에게 얻을 수 있다면 아닙니다. 내가 왜 왕 귀신케 하겠습니까? 저 같은 무지랭이가 신하가 왕을 염려케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몫을 살리게 하려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리도 세상 살 때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보 화났어요? 당신 화났어? 너 왜 그래? 친구야 너 왜 그래?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됐어. 왜요? 복잡해지니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꺼냈다가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나 많은 복잡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됐다 할 게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가장 가슴에 사무치는 게 뭐였냐? 왕의 말도 경외하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왕의 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니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소극적인 면보다 적극적인 면이 들어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로부터 멀어지기 쉽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도 이해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겠니? 그 아이가 죄짓기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공경경제 하나님은 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공경이 좋죠. 그런데 두려워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느헤미야가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너무나 경외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었던 겁니다. 그 삶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이 느헤미야를 통을 위해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자 그랬는데 여기 느헤미야 잠깐 표시하시고 시편 27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시면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니니 스스로 살아있고 권세있다 생각하는 이 산자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해오는 대적들도 문제지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 실제 망치를 들고 못을 박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 몰라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를 불러낼 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될 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때 구름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더 이상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게 더 이상 기대되지 않으니까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 못 박은 그 땅입니다. 이 산자의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죄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조차 시험한 땅인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땅인데 우리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조롱했던 땅인데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던 엘리야도 이세벨 한 여자가 두려워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소극적일 때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두려움 없습니까?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도 학교 시험날에 시험지 딱 펼쳐놓고 있으면은 정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침륜에 빠질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가진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지만 에발산 그린신산 앞에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기만하면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준다는 약속은 있지만 자기의 그 가나안 일곱 자손, 그 일곱 족속들, 그 안악 자손들 사이로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산자의 땅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하고도 교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다시 돌아가 보시죠. 느헤미야 뒤로 조금 넘겨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실까? 누구나 복받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귀에 되는 대로 땅 끝까지 이 복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는 겁니다. 정답이 이 8절 시작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충성된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믿음. 동계수련회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옵니다. 동계수련회 때, 학예수양회 때, 그리고 학생수련회 때, 학부모 교육 때 잠깐의 결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새학기가 됐을 때 형제자매님들과 교제 나누다가 아니면 공과 말씀 듣다가 마음에 격동되는 그 주제가 따로 있을 겁니다. 아이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얼굴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그 잠깐의 마음의 의지와 결심은 갖게 될 수 있는데 지속해 나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속해 나가는 것.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 전쟁이 끝마쳐질 때까지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까지. 그러니까 10년 하다가 2주일 방황하는 것보다 3년은 잘못됐지만 끝까지 충성되는 그 과정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충성된 걸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될 때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충성된 자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쪽으로 매일매일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4장에 보면은 그 산발락과 그 도비야의 조롱과 핍박이 있을 때 포기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마음이 충성된 자는 롯은 소돔성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거든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주님 가라한 그 땅을 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중간에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두 딸과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건짐은 받았지만 왜요? 중간에 그만둔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언급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허물이 중간에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거든요. 끝까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너무나 큰 나단 선지자의 책망도 듣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처럼 부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기를. 끝까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님께 충성되고 단기적으로 결심 갖고 그 땅까지 가다가 짓다가 주변의 조롱, 주변의 핍박, 주변의 어려움 오면 금방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 있는데 내가 얼마나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주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느헤미야 사장에 보면 산발랍과 도비야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했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 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받습니까? 교회 학교 와서도 조롱받습니다. 너 그 참배 잘 외우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 너 선생님 칭찬받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 오늘 졸업식날 앞에 나가서 상 받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뭐 상품 줘봐야 뭐 포장기 뜯어봐야 가장 좋은 건 성경책이야. 뜯어봐야지 뭐 찬양책 한 건 들어있을 거다.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관심 안 갖고 있잖아. 일주일 내내 들춰보지도 않는 거 그거 주는 게 뭐가 그리 큰 상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담대할 때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담대함은 언제 생길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나 개인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옆에 없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하다못해 학업 공부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 하기가 얼마나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내 의지, 내 결심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늦자, 좀 더 그 게으른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닌데 그 담대함이, 그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 언제 오냐는 겁니다. 오직 주님 의지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이 14절에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빼앗고 나의 담대함을 빼앗는 두려움이 있는 일이 있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치 못하는 15살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의 말이 더 중요한 16, 17살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오직 주님이 주실 거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복되다는 걸 믿고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우는 쪽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려 있는 게 주님 앞에 너무나 두려운 일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받고 산발라카 도비아에 질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담과 이 울타리가 너무나 특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믿음과 담대함만 알려주면 너무나 상실감을 쉬 느끼는 연령대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전도 집회 앞두고 아무런 거 뒤돌아보지 않고 친구들에게 전했더니 제가 더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더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글쎄 그 문제까지 내가 몰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1074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꾀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꾀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담대하면 편안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 세계에서 다툼과 사방에서 나를 그냥 온통 치기만 합니다. 내려치기만 합니다. 채찍으로 내려치고 말로 내려치고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고 그럽니다. 마귀와 세상이 온갖 다툼과 온갖 핍박으로 온 세상은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우리를 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자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에 기도 보면 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로 각오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건 안주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고 주님의 편에 서기로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건 안주되고 성공된 삶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요구되는 삶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순간적으로는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는데 고난과 희생이 다가오니까요. 화들짝 놀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길지 않은 우리 교회 30년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전쟁과 같지 아니하냐 욥기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육체의 소욕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전쟁도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온 세계가 나를 다투고 치기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할 연약함이 있는 난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이겨내냐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레미야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치는데 왜 이기지 못합니까? 이 중반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매일매일 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온통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뿐이지만 그 대적들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보다 많은 게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룻밤의 티끌처럼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미디안이 그랬고 아말렉이 그랬고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매일매일 쳤지만 기름솥에 집어던지고 북 가운데 집어던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장에 꿰고 장대에 매달으려고 했지만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서 기름솥 속에서 높이 달린 장대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에게 앉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일어선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겨우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과 희생이 사라져서 주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고난과 희생은 더 크게 요구받아야 됩니다. 적당한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더 큰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거고 더 큰 마귀가 안 되면 사단 마귀 대장이 와서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할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자기의 때가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쓰기로 작정된 사람한테는 너무나 많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그 사람 바라보고 좇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산발락과 도비앗이 있었던 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헤미야는 바라볼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그런데 이 담대함을 갖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귀에 들리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육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병장기로는 이 마귀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손에 들린 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 성적 1등 한다고 세상을 이긴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져야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하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게 하냐는 겁니다. 들리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걸로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유 없이 이 교제 안에 오기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네가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거칠게 드려서.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깁니까? 구원 받으면 욕심과 유혹이 안 올라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전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나 이렇게 낭망 찾아올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 나는 절대 주님의 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사표 쓰고 나갑니까? 우리가 완전해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더욱 기대하고 더더욱 소망하고 더더욱 바라고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평안으로 넘치게 해줘서 어저께까지 고민됐던 어저께까지 두려워했던 그 조건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히브리서를 넘겨보시죠.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구원 받으면 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 거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느헤미야가 그랬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우리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 있는 거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아무리 육신에 안주할 수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주께서 속히 오시리니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읽어보면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뭘로 이겨냈냐? 주께서 속히 오시리니 그걸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죄인과 의인들이 섞여서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섞여져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지만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들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한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이 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매주 나오는 아이들도 담대한 아이들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섞여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버리고 적당히 담대함을 버리면요 두려움 속에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만 그래 다 그런 거지 이 정도입니다. 내가 매일 빠져서 가끔 빠졌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내가 책 전체를 안 해와서 한 공과만 안 해왔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타협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담대함을 갖고 있는 자는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이긴 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그 편에 서도록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 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자매님들끼리 우회하고 선을 행하면서 세상 것을 향해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소극적인 겁니다. 아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불쌍한 영혼들 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 걷는 쪽으로 가면 안,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 전하는 길을 그냥 안주하면서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왜요? 조금 더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소극적인 쪽으로 가면 사람은 반드시 안주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고난과 희생이 와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을 이겨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난과 희생 앞에서 두려움 가는 쪽으로, 이제껏 잘해왔는데 조금 더 두려움 갖는 쪽으로 걷게 해주면 안 됩니다. 담대한 쪽으로. 그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온다라는 걸로 교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잠깐 잠깐씩 단기적으로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노아처럼 100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그래야지 승리를, 그래야지 구원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선을 행하며 살자.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휩쓸려 말지 살자. 그것도 뭐 아예 잘못된 거다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끼리만 모여 살고 매일매일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매일매일 우리끼리만 평안 누리자.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울면서 간증하고.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 앉아서 세상에 누가 핍박 많이 받았는지 서로 간증하면서 울고 앉아 있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방주를 만든 목적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묶어두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루살렘성을 중건한 느헤미야 이 공과를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성공에 안주하고자 하는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바라고, 더더욱 담대하고, 더더욱 의지하고, 더더욱 지속적으로 이 열매가 이루어지는 때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성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다음 주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탈취해 올 수 있도록,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어렵게 지나가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비웃음,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 안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싸움을 진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